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죄인들과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판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5, 6,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간략하게 요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 2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하면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팔복과 비슷한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오늘까지 이제 산상수훈 누가복음판 산상수훈입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청중이 다 제자들이에요. 고대 사회에는요 누구의 제자다 하는 것은 자기를 좀 자랑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실로암에서 눈뜬 맹인하고 논쟁하던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9장 28절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의 제자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좀 이렇게 자랑하는, 좀 뻐기는 뭐 그런 자격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 전서 묵상할 때도 보면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다 누구냐 하면 내가 누구의 제자다 하는 게 이제 이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뻐기는 뭐 그런 어떤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어떤 거룩한 사명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주목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다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이 있는데 어디에도 뭐를 기준으로,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제자를 뽑으시고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거냐? 사실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실 때는 항상 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띠아 뽑을 때 자격이 있고, 일곱 집사 세울 때 성령과 제가 충만하고 칭찬 넣는 사람 자격이 있고, 그리고 저 디모데 전서나 뭐 디도서 이런 거 가면 교회 집사 관독 세울 때 항상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는 자격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단히 독특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의인이고 하나님 앞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좀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가 교회의 토대를 형성하는 사도가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었겠습니까? 더욱이 누가복음을 쓸 때 사도 이러면 교회 안에 진짜 높은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어떤 자격,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목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다.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자기를 뽀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어떤 거룩한 사명을 짊어지는 거다는 것을 성경이 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되고, 주목을 받으려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바가 뭘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기 보면 죄인들 있는데, 어떤 사람을 죄인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어떤 유치부 아이에게 물었어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 물었어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지옥에 가려면 뭐 이런 죄 저런 죄 이야기하는데 어떤 아이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을 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지옥에서 깨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에서 깨어난다면, 우리가 죽었는데 지옥에서 깨어난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는데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고 천국에서 깨어난다, 이거는 진짜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고 천국에서 깨어난다면 그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자주 우리는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참 거룩함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한 어떤 끌림, 유혹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거룩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정말 보여주기 싫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거를 직면하는데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이 더러운 분노,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죠. 그거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척 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냥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이렇게 포장하셔가지고,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그 의로움, 그 거룩함을 다 벗겨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더러움인데 주님이 그 더러움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 더러움과 그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포장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연약함, 그런 더러움, 그런 부패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본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그 삶의 지침,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보면요, 이 본문의 요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진짜 고약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시편 묵상할 때 기억하십니까? 시편 묵상할 때 보면 시편 기자 옆에 진짜 고약한 사람, 악한 사람, 원수들, 시편 기자를 맨날 어떻게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편 묵상하면 시편 기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고약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통속적인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학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람은 원래 알고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사실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름 괜찮을 거야, 다 나름은 착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통속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요, 사람은 부패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성경은요,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 옛날 어른들은 이거를 인간의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마음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좋은 거지. 마음에 우러나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서요, 맨날 좋은 것이 우러나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는요, 좋은 것이 우러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온갖 더럽고 부패한 것이 나올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늘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자주 변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 이거 좋다고 하면, 그러면 마음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거나, 마음에서 남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기도하는 거 좋은데, 기도할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찬송은 불러야 돼요, 기도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구제는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믿고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고,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 믿을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본성, 부패한 본성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뭐가 진짜 복이고 뭐가 복이 아닌지 이런 거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27절부터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보시면 원수가 있고요, 저주하는 자가 있고요, 모욕하는 자가 있고요, 뺨을 때리는 자가 있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런 원수들, 이런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고약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런 고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응을 하라고,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응하지 말고, 좀 이런 고약한 사람들에게라도 좀 특별한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2절부터 3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죄인들도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차원에서 주고받고, 죄인들이라도 누군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설령 악한 이웃에게라도 좋은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푸대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35절부터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걸 보세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본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사실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건가요? 누가 이렇게 하면 응하고 저렇게 해도 응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무색무취한 사람이 되러 가는 건가요? 이 말씀은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대단히 과격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착한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대단히 과격하시고 대단히 열정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무색무취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색깔이 뚜렷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나 연약한 사람을 품어내시지만 어디를 가나 또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이 다투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무슨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있을 때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기 확신에 매인 사람들과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런 자기 확신, 그런 어떤 그 위선, 외식 이런 거를 아주 깨뜨리고 공격하세요. 그래가지고요, 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막 사람들 안에 분노가 가득하기도 하고 그래요. 엊그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왜 이 사람들 안에 노기가 가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뻔히 아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 없이 막 몰아세우면서 공격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그러니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이 빠져나갈 구멍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몰아붙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어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도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나옵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배부르고 누가 웃는 자이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신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뒤집어 엎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 희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눌린 자와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자를 뒤집어 푸신다는 것은 세상에 죄가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죄가 힘의 차이로 드러날 때는 이게 죄가 구조가 되고 죄가 일종의 계층의 힘이 되고 계급의 힘이 되어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시대에 이를테면 사회가 부패하고 정의가 사라질 때 부자와 배부른 사람은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 세상이 굶주리고 온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데 혼자 웃으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약한 짓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악한 사람들이 어떤 이 조직, 구조를 형성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부자들을, 배부른 자들을, 웃는 자들을 대항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너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해서 뭔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이렇게 배불리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뭔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이게 고통과 슬픔을 짊어질 일이 더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상당히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불의에 편들고 있는 사람들을 대항하시는 거예요. 남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채로 그냥 홀로 배불리 먹고 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이 공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배불리 먹고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예수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색깔이 뚜렷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서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에 사로잡힙니까? 우리도 과격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과격하게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과격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하여 아주 분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 나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더 과격해지고 내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노하고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좀 더 열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열정적이기보다는 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더 열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될 상황에서는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신속한 거죠.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뭔가 거룩한 일에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과격하게 움직여서 주는 게 좀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이 될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뭔가 대의를 따라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우물쭈물한다면 그거는 뭐가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로울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격하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대면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반드시 모여서 드려야 되느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묵상한 적이 있지만 시편 기자들이요, 어디서나 예배해요. 예를 들면 시편 42편 6절만 하더라도 요단 땅과 헤스론 모음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42편을 기록했던 사람들은요,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방랑하는 사람들, 어디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낮에도 밤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억해요. 훌륭한 예배자죠. 그런데 시편 42편 4절을 보면 이 사람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이 사람은 어디서나 예배해요. 폭풍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낮에도 밤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죠. 속상한 게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목말라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죠. 우리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각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괜찮은 것, 익숙한 것 아니고 이거는 국려지책입니다. 국려지책. 예배는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진 얼마 전에 본 적 있는데요. 이런 바다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이렇게 예뻐도요,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운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사진 멋지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상 예배 국려지책입니다. 예배는 현장에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 교회 일각에서는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정부가 방역 지침 때문에 가지고 교회 종교의 자유를 하여튼 이게 무너뜨리고 하여튼 교회를 탄압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 방역 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법이거나 이게 교회를 탄압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이, 우리 신앙적 열정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정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지,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험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남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대단히 난처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난처한 상황에 있는데요,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마음대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그냥 버텨내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이거 필요해요. 이거 난처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우울해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부터 파선하지 않도록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 어떤 여유를 좀 만들어내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요, 내면에 여유가 없으면 이거 제대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고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좀 여유가 있으면요, 이거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 내 내면에 여유가 없으면 이거 옹색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이렇게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데, 내가 내면이 너무 피폐하면 이게 아주 매몰찬 대응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여유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여유가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보면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넉넉함을 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 뛰어 다녔을까요? 중동 사람 뛰지 않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 뛰지 않았거든요. 중동 사람들 뛰지 않습니다. 뛸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또 이 옷이 뛰기에 대단히 불편한 옷이에요.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시고, 예수님 설교하실 때는요 마이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려면 며칠씩 걸어 다녀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차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요. 예수님은요 천천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일하셨지만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뛰어다니고 전화로, 문자로, 우리는 막 모든 것을 신속하게 뭐든지 크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좀 여유를 가지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독특한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예수님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인생의 그 고민과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아, 내가 직면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고약한 인간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 고약한 인간의 내 마음을 다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맨날 그 고약한 인간 고민하고 그 고약한 인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그러면요 영혼이 비폐해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약한 인간을 짊어지고 기도를 조금 하는 것 아니고 10분 하고 마는 것 아니고 그 고약한 인간 짊어지고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요 나중에는 그 고약한 인간이요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고약한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더 놀라운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인간이 있을 때 그 인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내 고민거리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여유를 배우는 거예요. 자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다 자비하신데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 하나님의 여유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감정은 다 무시하고 그냥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형편은 돌아보지도 않고 네 겉옷을 가지고 원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몰아붙이는 거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원수보다 우리가 더 크신 분, 우리가 더 크다는 거를,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될 거다. 너희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소망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을 믿고 마음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그 하늘 아버지를 따라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메인바된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어렵고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크신 하나님, 자비하신, 여유가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고약한 인생이라도 너그럽게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